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 허락해 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그 능력에 온전히 저희 모든 것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대로 남은 생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가정 이루어주시고 그 구원의 가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그 자녀들 실로 그 미래의 훌륭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양육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 저희 그 심중에 있는 기도 익히 아쉬움에 어려움 풀어주시고 해결하는 그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아이들과 함께 교제 나누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그 지난번에 잠재력을 그 개발하자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이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신 것처럼 다 필요하신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어디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아이들을 교육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아이들이 사춘기 그러면 정체성이 이제 확립되는 시기인데, 가치관에 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세계관, 어떻게 운명을 자기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아주 고민에 있는 시기인데,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진정한 정체성 확립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창조주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아이들이 깊이 깨닫게 해줬을 때, 그때 아이들은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갖는 그 정체성이 세상의 것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이룰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다 줬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준 달란트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고 보관만 하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구원받아야 할 텐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 흙으로 만든 이 육체 속에 그저 그 주신 달란트를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아이들은 주신 그 달란트로 일단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의 목적, 그것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텐데,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순서를 보면 우리 개인이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혼돈한, 공허하고 혼돈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드디어 물속에 그 바닷속에 있던 뭣을 드러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빠져있던 그 뭣이 바다 표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뭣이 드러났고 드디어 그 빛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질퍽한 그 땅이 점점 마른 땅이 되고 식물을 내고 동물을 낸 겁니다. 그렇게 점점 완성돼가는 겁니다. 끝도 없는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와 우리 인간의 개인의 구원의 순서를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 개인의 그 구원의 그 영혼의 가치는 우주와 맞먹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과 달과 별을 지구를 위해 만들었고 그 태양과 달과 별을 땅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는 지구를 위해 만든 거고 그 땅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8장, 이사야 4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거대한 우주에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어릴 때 두려워했던 것이 밤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끝도 없는 우주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미약한 존재라는 생각에, 너무 허무한 존재라는 생각에 저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 반대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끝도 없는 우주에 먼지에 먼지밖에 안 되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가 지구를 위해 있는 거고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히브리 4장에 보면 체율이란 말이 있는데 체율이란 말 그 자체가 동정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학생들하고 교제할 때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 두려웠던 그 개인의 어떤 미약함 때문에 두려웠던 저가 지구의 한 점에 불과한 데 있는데 끝도 없는 우주에 비해서 지구 한 점밖에 안 되는데 지구를 지도로 보고 나의 있는 위치를 찍으라면 그 점도 안 되는 겁니다. 점도 엄청 넓은 면적이 되겠죠? 지도에서 찍은 점이.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끝없는 우주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끝도 없는 우주를 만든 창조주가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 조경수가 믿느냐는 거예요. 저는 기꺼이 대답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저의 구원주십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너라고 한다면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체험을 하겠노라. 그 드넓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 점에 점밖에 안 되는 나를 향해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끝도 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미약한 나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받고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신 겁니다. 다시 원래 위치로 가신 거예요. 그렇게 체험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이 방대한 광활한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직접 증거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 자체가 엄청난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제 봤듯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과학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오히려 그것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사장시키는 쪽이 더 많을 겁니다. 물론 세상적인 교육은 전체적인 어떤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아이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되지 못하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살면서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면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 사장되어지는 잠재력,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일깨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을 보고 우리는 우리가 아이들과 주어지는 시간을 충실히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마저도 세상적인 것에 너무 내몰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깊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하고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 나누다 보면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열성이었어요. 극성이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연세가 드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극성스럽게 교육시켜봤는데 내가 늙고 아이들이 장성해 보니까 다 필요 없고 신앙생활 하나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의 명예 없고 못 얻고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존귀한 아이들인데 세상의 교육을 받다가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아이의 모든 인격까지도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존귀한 아이들을 대할 때 혹시라도 표정 하나 관리 잘 못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교육받고 가면 아이들한테 이제 사랑하라고 웃어주라고 그러셨죠. 웃으라고. 무조건 웃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성공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쯤 돼가지고 웃는데도 아이들이 왜요? 하면 안 됩니다. 예. 아직도 아이 향해서 이렇게 웃어주는데 학교해가지고 딱 들어오는 아이를 아이에 대해서 웃어주는데 아이가 굉장히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래? 예. 같이 웃어야 돼요. 같이 웃으면 성공하신 겁니다. 내가 웃는 겁니다. 그냥 웃으면 아이도 같이 웃는 겁니다. 너는 왜 웃니? 아빠가 웃으니까요. 엄마가 웃으니까요. 엄마 아빠는 왜 웃는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 겁니다. 꼭 그렇게 얘기 안 되더라도 대화가 안 되더라도 웃으면 같이 웃음으로 답례하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분명히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하면 아버지 이름 쓸 겁니다. 웃음으로 답하는 아이들은 분명히 그렇게 쓸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우리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자칫 어떤 표정 하나, 말 하나로 잘못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이제 3월, 6월 그 학부모 학교를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 그 어려운 청소년기를 사춘기를 기다려만 주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거기도 그것까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다려만 주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막연하게 기다려요.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꾸짖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저는 그 훈계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의 마음을 읽고 대화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망가지는 겁니다. 그건 방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처럼 맞대응이 아니라 맞장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자기가 선택한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방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누구죠? 저 뭐죠? 옥동자. 옥동자가 아들을 낳았답니다. 근데 너무 똑같아요. 자기 얼굴은 닮지 않기를 원했답니다. 표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린 아이들한테 보여줬을 때 엄마가 갑자기 웃다가 무표정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이 좀 달랐죠. 그 부모님의 엄마의 얼굴을 읽은 것처럼 아이들은 표정만 봐가지고도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 금방 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동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표정에 담긴 뜻을 쉽게 읽어낼 수 있다.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표정 읽는 법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 많은 말을 대신할 수 있다. 정말 표정이 감정을 움직일 수 있을까?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다. 12명의 사람들을 두 조로 나누어 한쪽은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짓게 하고 다른 쪽은 찡그린 표정을 짓게 했다. 다른 표정을 지으면서 똑같은 개그 프로그램을 똑같은 실험 조건에서 보도록 했다. 그 후 각각 웃는 표정과 찡그린 표정을 유지하고 설문을 작성했다. 설문 내용은 동영상이 얼마나 재미있었냐는 것. 설문 결과 양쪽의 평가가 평균 3점 차이가 났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안면 근육 정보로만 봤을 땐 분명히 기분 좋아서 웃고 있는 상태의 정보여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아 이거 정말 재미있어서 내가 웃는 거구나 라고 그냥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억지로 지은 표정이라도 그 표정 속에 담긴 감정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정이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안면 피드백 효과라고 한다. 정말 표정을 보기만 해도 내 감정이 변할까?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주인공 UCLA의 마르코 야코보니 박사. 그는 fMRI 촬영을 통해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보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웃는 표정을 볼 때 그 표정을 보는 사람의 뇌는 본인이 실제로 웃을 때와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모방하는 거울 신경세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어난다.
남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치 내가 슬픈 것처럼 뇌의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바이러스를 통해 감기가 전염되는 것처럼 타인의 감정이 나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결국 표정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표정을 갖고 태어난다.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 마음을 지배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표정의 강력한 힘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타인을 향한 당신의 웃음, 세상을 아름답게 할 행복 바이러스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정말 존귀한 아이들이잖아요. 그 이 아이들을 향해서 실제로 그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공부 그것이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닌데 공부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 아이에게 실망하는 것이 표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는 어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비로 꼴찌 인생이라도 자기가 도전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났을 때 그런 죽기보다 싫었던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 아이가 도전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데 세상적인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모든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오히려 그 강점을 알고 강점을 통해서 개발시켜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강점을 가지고 부족강점을 채워서 다른 아이들과 그 강점으로 경쟁하게끔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세상 것보다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가치 그것을 일깨워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라 누리게 하고 싶은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위축될 필요가 없어.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 너는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보다 더 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우리가 못난 아이로 간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 하나도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조심하고 또 말도 그 아이의 그 가치성을 높이는 그런 말로 대신해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사춘기 커가면서 분명히 부모님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쭉 이제 보고 나시면 그 아이들 이면에 있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하는 저것이 왜 저런가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쪽으로 동영상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저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중 언어가 마치 여자의 언어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자들의 언어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게 그 여자들의 언어 같아요. 그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TV 보고 있는 남편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뭐예요? 그럼 남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남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님들 뭐라고 얘기하시죠? TV 보고 있을 때 아내가 당신 지금 뭐예요? 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님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생각 안 나죠? 뭐라고 하셔야 돼요? 예? 네? 생각 안 떠오르죠?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TV 봐. 그러죠? 근데 그 의미는 뭘까요? 당신 지금 뭐예요? 그 의미는 뭘까요? 예, 이렇게 남자들은 여자의 언어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요, 참 답답하지만 아내 된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정말 모릅니다. 저도 다 몰라요. 그래도 많이 사람 됐습니다. 그 의미는 이거죠. 당신 지금 시간 있어요? 나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의미잖아요. 남편들은 몰라요. TV 봐. 그 다음에 그 의미를 모릅니다. 전혀. 소파에 앉을 때도 남편은 저 끝에 앉아서 TV를 봅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생각할 때 그 소파 저 끝에 앉은 거리만큼 거리감을 느끼잖아요. 남자들은 그걸 전혀 의식 못합니다. 그냥 소파에 앉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 요즘 나한테 왜 그래? 남자들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러나 모르는 겁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언어가 그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남편들도 그 언어의 의미를 알면은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이 그 그림을 또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배경 삼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우리는 야, 이 미련한 놈아, 왜 이렇게 게을러? 라고 할 때는 게을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들은 야, 이 왜 이렇게 게을러? 그러면 게을르다고 하는 말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 나는 게으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난 게으르니까 부지런해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꼭 남자 같죠? 비슷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안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훌륭한 농사꾼은 자기가 농사지면서 결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솜씨가 없는 농부가 안달하고 조바심내고 조급한 거예요.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아이들과 대하는 법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 이제 막 가슴에 묻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나는 말씀들 있잖아요. 말들 있잖아요. 들은 말 중에서 마음에 못이 된 말들, 그런 것이 꽤 있잖아요. 말이 서툰 아이들의 의사 표현이 울음 또는 떼쓰기 또는 반항입니다. 말이 이제 서투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유창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또 떼를 쓰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 그 이중 언어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면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딪히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부부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고무신, 검정 고무신. 이거 보면 아주 모래 그 개울가에서도 모래 땅 옆에 뒤집고 이렇게 가지고 놀신 적 있죠? 뒤집어 가지고 탱크도 만들고 트럭도 만들고 그죠? 그리고 또 고무신 또 싣고 가려면 또 어떻게 하죠? 빼빼 말라라 그죠? 장독가시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정겨운 고무신. 저도 고무신 그 떠내려 보내고 그 겨울에서 집에 못 들어가죠. 밤 늦게까지 있다가 눈치 살피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조금 나서 흰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근데 이 고무신을 보면 서로 짝이 모양이 다르잖아요. 달라야 한쪽이죠. 달라야 한쪽이지 같으면은 모양이 같은데도 우리는 짝짝이라고 합니다. 짝짝이라고. 같으면 짝짝이에요. 달라야 한 짝인 거예요. 부부는 달라야지 한 짝인 거예요. 왜 서로 같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건데 가장 좋은 거고 그것이 서로 대우 인정해 주는 건데 나 같으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짝짝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야 한 짝이 되는 겁니다. 남자 여자의 차이는 분명히 그래서 이제 한 쌍을 만들어 놓으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먼저 동영상 보겠습니다.
남과 여는 사랑에 빠져 부부로 살며 하나가 된다. 하지만 함께 살면서 서로가 너무나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내면 저는 그냥 내 감정이 이렇다 이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그걸로만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당신은 어떻게 느껴? 라고 물어보면은 그 느낌을 잘 말을 표현을 못해요. 어떤 의무라든가 책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잘 상기시켜주는데 저한테 그 순간에 내가 느끼는 어떤 괴로움이라든가 슬픔, 상실감, 곤란함 이런 것들을 잘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건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정말 말이 많아요. 정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다 그래. 그죠.
남녀가 아니라 인종이 혹시 틀리지 않을까? 전혀 다른 인종이지 않겠나? 이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진짜 한국말에도 안 통해요.
그래서 다른 인종이니까 이건 다른 언어를 내가 랭귀지를 다른 언어를 배워서 별도로 이건 내가 그 접해야 될 연구 대상이지 않겠나?
제가 아프다고 그럴 때 우리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원에 가보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병원에 가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아니고 제가 아프다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병원에 가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어? 저기 병원에 가라고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아프댔는데 그러면 야 날들 어떡하라고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맞아. 저 말이 맞는 말인데 도대체 내가 충족되지 않고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이렇게 그거 갖고 사실 싸운 거거든요. 난 그런 거 아닌 것 같다면 싸웠는데 뭐였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둘이 결론을 내린 게 제가 아프다고 그럴 때 남편이 어디가 그래 관심을 지금 받고 싶은 거예요. 저기 젊을 때 호 쎄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사랑의 표현 그런 게 필요했던 거 그래서
그것이 남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출발하기 시작 직전까지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어도 그 습관은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은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방법을 쓰는 게 4시에 출발을 해야 되면 3시 반부터 이 사람이 준비해야 될 걸 미리 챙겨줍니다. 챙겨주면은 이제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또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그걸 전략이었어요.
네.
시하고 한쪽은 정서적 관계를 우선시한다. 이런 차이만 인정한다면 남녀 간의 갈등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이거 준비하면서도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부부 간에 이제 그 굉장히 뭐랄까요. 짜증 많이 내는 이제 아내들이 있어요. 화를 많이 낸다랄까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으면 자라온 환경을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법으로 다 풀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빨리 그것을 그 회복시키려면 그 자라온 환경이 혹시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거나 또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 부모가 불화한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받다 간다면 항상 그 사랑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 안에 굶주린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달달 볶게 되는데 볶는 이유는 당신만큼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는 의미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들은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아. 당신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라고 하는 것으로 안심시키면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어떤 부분을 알면 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지금 어떤 그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문제 행동을 보이는 현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언제부터 문제 행동을 보였는가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 방법인데요. 여기 보면 남편이 이제 화내는 남편이에요. 거의 화 잘 내는 남편들은 많잖아요. 저도 이제 과거에는 그런 쪽이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자매들이 그러죠. 당신 왜 화를 내는데 쓸데없이 왜 화내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계속 그러잖아요. 그 결과 어떤 그 대응하는 거죠. 맞대응이죠.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싸움만 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이들하고도 대화도 그렇다는 거예요. 맞대응은 싸움만 되지 나지질 않습니다. 꾸짖어가지고 좋아지는 아내가 있는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꾸짖어가지고 화내가지고 아내가 좋아지는 아내가 있는가? 없는 것처럼 아이들도 화내가지고 좋아지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했더니 엉뚱한 어떤 남편은 그래도 그렇게 맨날 지적하고 꾸짖으니까 이 정도라는 거예요. 참 완고한 남편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자들의 언어 그 자체는 실제적으로 아까 잠깐 안 들렸었는데 남자들은 어떤 목적을 중요시하고 여자는 감정을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답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답.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강의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자는 스포츠나 뉴스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물. 그런데 그 아내들은 자매들은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드라마. 저도 그 드라마 보면 어떻게 전개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물어보면은 답답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개 스토리가 딱 보면 모르냐는 식이.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그냥 스포츠 해가지고 1대 0, 뭐 0대 0 딱 끝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그 아내가 기분 나쁜 때 남편이 먼저 잡버리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나 했더니 남자들은 그냥 오늘은 피곤해 자고 내일 다시 얘기하길 원하는 그 마음인데 여자들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잡버리면 계속 드라마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하고 계속 살아 말어. 뭐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키우지? 이렇게 다 드라마를 끝까지 쓰고 결론 나야지만 잔다는 겁니다. 남편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아침에 뭐라 그러면 왜 그러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좋아하는 여자와 그냥 스포츠 좋아하는 남자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자 언어들을 사실 굉장히 알기 힘들어요. 이제 여자의 언어만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됐어. 괜찮아. 아니야. 하나도 안 괜찮아. 살을 빼야 할까 봐. 이대로도 예쁘다고 말해. 어서! 이제 가도 돼. 지금 가기만 해봐.
이제 자매가 남편한테 나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 시어머니 얘기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이랬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어머니 한 번 제대로 못 모시고 왜 그래? 복창 터지죠. 그 시댁 식구 뭐 그런 부부간 갈등 얘기하면 시금치도 싫다며 시금치도. 성경의 시편도 싫어하면 안 되는데. 이제 왜 남자들은 여자의 말에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제 아내가 나 외로워 라고 얘기하면 그 이면에 의미가 있는데 남자들은 나 외로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아내를 데려왔잖아요. 그 데려와서 기본적으로 말해요. 남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나 하나만 바라보고 시집 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집 식구들에게 시달려도 나 하나만 바라보고 온 거잖아요. 아무도 만난 적이 없고 나만 보고 온 건데. 그죠? 그러면서 그걸 다 당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다 겪는 겁니다. 모진 살림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그런데 그런 감사함을 있는데 그런 내 아내가 고마운 내 아내가 외로워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남자들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책임이라고. 아내의 그 마음을 읽어달라라는 의미인데 남자들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못난 놈인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롭게 뭐가 외로워? 내가 바람을 피워 뭘 해? 그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럼 또 그거는 또 여자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또 못 알아듣죠. 그것만 또 섭섭하게 내 마음 몰라준다고만 생각하고 또 거기다 대고 계속 맞대응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알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할 때는 많이 들어줘야 되죠. 들어주고 많이 외롭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읽어만 주면 되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어떤 말을 얘기할 때는 남편 입장에서는 무조건 얘기하게끔 도와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아내들의 입장입니다. 아내들은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내 말에 흥미를 가져주고 내 말을 계속 들어주길 바라는 거죠. 그럼 아내들은 답을 내버리죠. 답 낼 때까지 남편은 끈기 있게 들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관심을 갖고 끝까지 말을 하게 하면 아내들은 근데 뭐 내가 잘못이지 뭐 하고 답을 내리는데 남자들은 그걸 못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잘못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느껴지니까 내가 고쳐서라도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남편 된 도리를 하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외로워 그러면 그 마음을 감싸줘야 되는데 남자들은 딱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한심한가? 이 생각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것도 있죠.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오히려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보, 나 오늘 말이야 회사에서 뭔가 힘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내가 딱 들어주면 좋은데 남편도 자기 말 안 들어줬거든. 오늘 저녁 뭐 하실래요? 딱 하면은 말하다가 그냥 멈춰지잖아요.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고 엄마 엄마 나 학교에서 있잖아. 어서 공부나 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것이 대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나도 그런 식으로 보복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서로가 그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알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들은 정말 모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중 언어 쓰지 말고 직접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어머니들 이번 생일 어떻게 할까요? 생일은 뭐 바쁜데 네 알았어요 어머니. 그날 그 순간부터 그 숟가락 놓는 소리가 다르죠. 문 닫는 소리도 다르고 어머니 화나셨어요? 누가 화났다 그래? 그러죠. 어머니하고도 이중 언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아이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 참 답답한 게 있는데, 아내가 나 오늘 건드리지 마. 나 좀 가만히 놔둬. 그랬어요. 화가 되게 났나 봐. 가만히 놔둬. 잠시 후에 진짜 가만히 놔두니까 내가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럼 남편은 가만히 놔둬도 가만히 놔뒀는데 참 머리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대화하려고 여보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앉아요. 예, 그럽니다. 그럼 아내는 내가 건드리지 말라 그랬지. 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남편의 입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대변한 분이 하나 있어요. 그 남편의 항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여자에 대해서 저는 모르는 게 여자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소크라테스 뭐 악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인데 그 성인이 다를 수 없는 게 여자라면은 왜 이렇게 성인이 능력이 안 되는 걸 성인이라고 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은 역시 성인도 감당이 안 되는 게 여자구나. 왜 부처가 출가를 했는가. 그게 마음이 가요. 이해가 가요.
기가 막히게 대변했죠. 모든 남자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법을 부부가 먼저 쓰라고 했잖아요. 부부가 먼저 쓰고 사용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그만큼 2주 만에 효과가 났었죠. 아이들은 조금 깁니다. 또 많이 참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 대화법을 부부끼리 그 대화로 화목해진 다음에 그 효과를 본 다음에 내가 남편을 그 즐겁게 기쁘게 해줬더니 내가 기쁜 거예요. 그 우라통 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쁜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나고 막 억지로 참고 그 대화를 썼는데 남편이 기뻐하는 거 보면서 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쓰면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화법은 아내가 남편에게 쓰는 것이 좋다고 했죠. 아이들에게는 남편이 아이들에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쓰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아내는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죠. 여러분들 이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돕는 자가 있고, 그, 이제, 아내는 돕는 자고, 배필이고, 남편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돕는 자와 아내와 남편 중에 누가 더 똑똑해야 될까요? 누가 더 똑똑해야 될까요? 아내가 돕는 자니까 남편이 더 똑똑해야 된다. 가 아니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제 사장이에요. 사장인데, 직원들을 뽑습니다.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뽑겠어요? 재주 많은 사람은 재주 없는 사람의 노예가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전도서에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보다 월등히 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돕는 배필이 더 똑똑한 거예요. 훨씬 똑똑합니다. 뇌 구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돕는 배필로 충실히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는. 그것을 진짜 그런가 보겠습니다.
남자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여자는 모두의 관심을 갖는다. 우리는 한 가지 실험을 준비했다.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어 왜군을 물리친 장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제는 금요일이었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오른쪽 귀로, 다른 질문은 왼쪽 귀로 동시에 들려주었다.
어제는 금요일이 역사를 만들어 왜군을 물리친 장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을까?
이순신 장군이랑요. 하나는 모르겠어요. 이순신? 모르겠는데요. 이순신.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남자들은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 그렇다면 여자는 어떨까?
일요일이랑 이순신?
일요일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일요일.
남자들과 달리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여자들은 답을 모두 맞췄다. 그것은 여자의 뇌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활동한다는 의미.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됐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안 들려요. 한 가지만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식을 취하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게, 남자는 휴식 취하면 휴식에만 그냥 휴식만 생각하고 푹 쉬는데, 여자는 휴식하면서도 많은 걸 생각합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울어도 엄마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남편 귀에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요. 그 정말 돕는 배필로 잘 만들어졌죠. 이 언어를 알 때, 그때 이제 부부 간의 그 서로의 이해가 될 때 대화가 소통되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제부터 그런 의미로 아이들의 그 이면의 그 대화, 그 의사소통을 좀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울 때에도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신생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위는 우는. 신생아들의 울음에도 차이가 있다. 신생아들에게 울음은 유일한 표현 수단이다. 정상 울음은 소리의 높낮이가 규칙적이다. 배가 고프다거나 놀아달라는 표시다. 아플 땐 규칙적이며 길고 높은 비명 소리를 지른다. 불만이 있거나 몸이 불편할 땐 칭얼거리듯 낮고 작은 소리를 낸다. 불만 울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의사소통 시도이다.
애기들 볼 때마다 똑같은 마음이시죠? 아이들 정말 잘 키울 것 같은데, 그 우리도 애 처음 그 가졌을 때 그 탄생한 그 아이의 그 신기한 그 신비로운 그때부터 애를 정말 잘 키워야지 그런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사랑으로 키웠다 그러지만 반면에 막연하게 키웠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것을 최대한 그 발휘하지 못하게, 발휘할 수 있게 도왔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한테 정말 다행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워서 아이들에게 전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해결이 되잖아요. 모든 것이. 그 의미만 아이들한테 전해져도 쉽게 그 아이들을 해결해주고 우리가 대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동영상을 쭉 보게 될 텐데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기만 해도 어떤 것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줄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세 가지 기질이 있는데 기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고칠 수가 없는 거라고 하겠죠. 기질 자체는 타고난 기질은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육으로도 못 고쳐요. 우리가 교육으로 고치는 것은 성향을 고치는 겁니다. 그 성격적인 것, 그 아이가 어떤 기호, 그 성향을 바꾸는 건데 기질은 못 바꿔요. 그런데 기질을 가장 절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충분히 좀 늦더라도 이 대화법을 적용하는 나이가 이미 늦어서 늦게 시작했더라도 효과는 있다는 겁니다. 물론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들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뿐이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크다는 거예요. 이제 순한 아이가 있고 느린 아이가 있고 까다로운 아이 세 가지로 나눈 겁니다. 순한 아이는 7, 80%가 돼요. 대부분 순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느린 아이는 정말 부모님들이 인내가 필요한데 이 아이들은 정말 많이 참아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느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나온 그 어머니는 너무나도 잘해내요. 느린 아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그 교육하기 때문에 여기 좀 편집해왔고요. 순한 아이는 그냥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순하니까 말 잘 듣잖아요. 그걸 너무 좋아하지 말고 자발성 있게. 그러니까 그 책임감을 키워주는 어떻게 선택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 키워주면 됩니다. 문제는 까다로운 아이죠. 그 까다로운 아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순한 아이 양육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 잘 듣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순한 아이 다빈이. 이렇게 순한 아이들은 키울 때 까다로운 아이나 느린 아이보다 부모와의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그런데 이렇게 순한 아이로 통하는 다빈도 집에 돌아오면 조금은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
우유도!
우유 네가 들고 있잖아.
우유 주세요.
우유
그래. 우유 줘가 뭐야? 우유 주세요. 그러지. 이렇게.
두세 살 된 아이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펴기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의 하나. 아무리 순한 아이라도 자기 주장이 없다면 제대로 큰다고 볼 수 없다. 다빈이가 제일 고집불통이 되는 때는 4살 위의 언니와 같이 놀 때. 오늘은 언니의 컴퓨터를 자신도 해보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이런 경우에도 다빈이는 곧 엄마의 말을 듣는 편. 그러나 이렇게 순한 아이의 경우 항상 부모의 말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한다.
그 아이가 요구하는 바, 바라는 바를 부모가 이제 여러 번 못하게 하거나 하면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예 자율감, 주도성 이런 걸 꺾게 되기 때문에요. 너무 심하게 강압을 하거나 애를 못하게 하거나 이게 이제 순한 엄마는 또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애가 결국은 부모 말을 듣겠지만 결국 부모 말을 언제나 다 듣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것은 아니죠.
그 까다로운 아이보다 느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더 고민이 더 이제 고충이 큰데 느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학습이 필요합니다. 까다로운 아이들은 이 대화법으로 간단한데 느린 아이들은 또 별도로 그 느린 아이 대하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 학습 없이 정한다면 아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참아주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만 해줘도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자신이 없으면 그 부분은 자꾸 학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책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늦된 아이들 여기 어머니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서처럼 느린 아이의 경우도 육아법에 있어 까다로운 아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오늘 윤서는 자다가 깨어난 때문인지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엄마가 내미는 신발을 신지 않겠다며 자꾸 뒤로 빼기만 하는 윤서.
새 좋았어. 새 보니까.
하지만 윤서 엄마는 절대로 화내는 법이 없다. 층을 대는 윤서를 끈질기게 달랜 끝에 10여 분 만에 겨우 신발 신기기에 성공했다.
근데 인사를 뭐 그냥 얼마나 했을 텐데.
윤서의 엄마는 다른 아이들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반응과 행동이 느린 윤서의 기질을 잘 이해하면서 키우고 있는 경우다. 윤서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가 바로 소꿉놀이다. 하지만 바구니를 들자마자 윤서는 동네 오빠에게 바구니를 뺏겨버리고 말았다. 윤서는 오빠에게 대드는 대신 어딘가로 급하게 발걸음을 옮긴다. 집안에 있던 엄마를 데리고 나온 것이다.
어, 뭐야, 이거? 이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끝났다고? 가자, 가자.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자 윤서는 다시 동네 오빠를 따라다니기 시작한다. 소꿉놀이 통은 탐이 나지만 뺏어오긴 겁이 나는 윤서.
오빠 갔네. 우리도 가자.
엄마는 윤서의 그런 행동을 지켜보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려 하지는 않는다.
좀 자연스럽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터치를 안 하고 저는 엄마는 터치를 안 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물론 뭐 어느 부고 좀 힘들어하죠. 바지 입는 것도 원래 제가 잘 안 했거든요. 혼자 하게 하는데 어설프 힘들어도 하다가 안 됐을 때 도움 청했을 때 해주는 거하고 무조건 안 해주는 거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많이 좀 옆에서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윤서처럼 느린 아이의 경우 부모가 조급증을 내면 아이는 더욱 위축되기 마련이다. 엄마가 아이에게 더 빨리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다그치게 되면 아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하기 쉽다. 때문에 윤서 엄마는 아이를 지켜보면서 적응할 시간을 줄여 노력하고 있다. 윤서의 기질을 잘 이해하며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느려서 나쁘구나, 나는 못났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위축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겠죠. 사실 애들한테서 가장 중요한 거, 나중에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 아니에요. 자신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나는 결국은 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게 이제 그 나중에 애들이 학교 공부를 하거나 무슨 뭐 리더가 되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건데, 요 기틀은 이제 그 어렸을 때 2세, 3세 이런 유아기 때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이제 너 왜 그러니, 잘못한다 이렇게 자꾸 야단 맞고 크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생길 수가 없겠죠.
느린 아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손해보고 피해보고 이게 손해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의 자난감을 뺏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엄마들은 화를 내면서 너 어디에 그 자난감 뺐냐고 화내면서 이게 뺏어주잖아요. 오히려 그 이 아이에게는 그게 과잉보호라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참아줘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이 어머니는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린 아이들은 오히려 그 성장하면서 학습도 느리지만 엄마가 이런 식으로 잘 키워주면 오히려 나중에 더 뛰어난 그 우수한 그 학업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제가 미치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 느린 아이들 굳이 꼭 그 아이들이 끝까지 그 느린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못 찾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정말 까다로운 아이들보다 더 힘들지만 잘만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키우시면 훌륭한 아이들이 될 겁니다. 이제 까다로운 아이를 보겠습니다. 까다로운 아이는 행동부터 좀 보겠습니다.
승빈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한 아이다. 오늘 승빈이가 탐내고 있는 것은 보희가 갖고 노는 장난감. 도희가 한눈 파는 사이 승빈이는 잽싸게 장난감을 뺏어버렸다. 장난감을 둘러싼 도희와 승빈이의 신랑. 하지만 승빈이는 도희한테 맞고 나서도 장난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양이다. 원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승빈이는 결국 도희의 망치마저 뺏어버렸다. 승빈이는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장난감 물색에 한창이다. 이 장난감에서 저 장난감으로 승빈이의 관심은 빨리도 옮겨간다. 자신의 관심을 끄는 장난감이 있을 때마다 승빈이는 기어이 꺼내서 갖고 놀아봐야 직성이 풀린다. 하지만 승빈이가 장난감 하나를 갖고 노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활동적인 대신 변덕을 잘 부리고 주의가 산만한 편인 승빈이. 갖고 놀던 텔레토비 인형이 실증이 나자 승빈이가 엄마에게 인형을 갖다 놓으라며 떼를 쓰기 시작했다.
엄마! 승빈이가 빨리 우리 엄마랑 손잡고 갖다 놓자. 승빈! 너 그 자리에 갖다 놔. 엄마만 갖고 놀고 이거 갖다 놔. 빨리! 승빈이가 빠방 태워서 갖다 줘. 승빈 친구들한테 다 해를 잡아.
엄마와 승빈이 사이에 실랑이가 시작됐다. 직접 갖다 놓으라는 엄마의 말에 승빈이는 짜증을 부리기도 한다.
그래, 갖다 놓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의사표현이 분명한 승빈이. 승빈이가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엄마는 승빈이를 설득하기 위해 한동안 진을 빼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도 부모의 양육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욕심쟁이네 너. 그럼 안 되지.
엄마 아빠와 함께 놀고 있던 승빈이가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혼자서 자동차 두 개를 다 차지하겠다는 것. 고집 센 승빈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법이 없다. 아빠가 같이 타자고 장난을 치자 승빈이가 드디어 짜증을 내고 만다. 엄마의 말에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은 승빈이의 말버릇 중 하나. 이것은 까다로운 승빈이의 성격을 고쳐보려고 엄마가 안 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승빈이의 행동을 많이 말렸기 때문. 승빈이처럼 까다로운 아이는 일반적으로 한 살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을 더 세심하게 받는 편이다. 아기가 심하게 보채면 부모로서도 더 관심을 갖고 돌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이 두세 살이 되면 부모들은 갈수록 세해지는 아이의 고집을 꺾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쓰기 쉽다.
이제 이런 걸 보시면 뭐 보이는 게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 답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 장난감 두 개를 다 갖고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말을 하죠? 기억 안 나세요? 장난감 두 개를 다 갖고 놀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 아이가 갖고 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읽은 건가요? 안 읽은 건가요? 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해서 까다롭게 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것도 갖고 싶구나, 놀고 싶구나 라고 읽어만 주면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그런데 우선 읽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레이터도 그러잖아요. 안 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까다로운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도 그 맞장구 방법입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고집이 센 아이를 대할 때 부모는 아이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집에 져서 아이의 말을 쉽게 들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오히려 고집을 부리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가르쳐줄 뿐이다. 이런 경우는 우선 아이의 요구와 바람을 부모가 인정해주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애가 원하는 말을 한번 인정을 해줬잖아요. 이 단계 하나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너 그거 인형 더 갖고 놀고 싶구나. 사실 그 까다로운 아이가 자기 바라는 거에서 이 주의를 돌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쉽게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이제 아이가 원하는 말을 해주면 애가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자기가 바라는 바,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 이런 시간을 좀 벌어준다는 의미에서도 큰 의미가 있죠.
아이의 바람을 인정해준 다음에는 아이에게 현재의 상황을 인식시켜줘야 한다. 아이가 장난감을 더 갖고 놀고 싶어 한다면 집에 갈 시간이라 더 갖고 놀 수 없다는 상황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아이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 엄마가 1분 동안 기다려줄 테니 1분만 더 장난감을 갖고 놀라고 얘기해주는 방법이다. 부모는 이렇게 아이의 바람을 진심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알리고 현재의 상황을 아이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마지막 선택을 부모가 아닌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아무리 그 고집 세고 그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도 이런 단계를 한 세 번만 반복하면 절대로 그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게 어렵다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부모가 그런 그 간단한 가르침을 지키기 어려워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 고집 센 아이는 자기 고집 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부모 말 한마디로 꺾기를 기대한다는 건 좀 지나친 일이 아닐까요? 이제 부모가 먼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 처음에 아이의 요구와 바람을 그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뭘 바라는지 인정해주기만 하는 겁니다.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부모님의 판단으로다가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지금 갖고 싶어 놀고 싶어하는 그 마음,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냥 읽어만 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맞장구고 기본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대여법의 훈육법의 기본 원리가 다 똑같아요. 현재 상황을 인식시키는 거죠. 현재를 사진 찍듯이 얘기만 해주는 겁니다. 아이가 알 수 있게끔 지금은 집에 갈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1분 더 기다려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분 동안만 놀게. 그리고도 아이가 이제 말 안 들으면 엄마는 너를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어. 그리고도 또 말 안 들으면 1분에도 인형을 놓고 오지 않으면 엄마가 먼저 갈 거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쯤 되니까 그래도 말 안 듣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듣는 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단계가 가장 중요한 건데 맞장구를 쳐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줬다면 다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없이 마지막 선택하게끔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읽어준 그 상태에서 몇 번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을 읽어주고 마지막에 선택을 하게 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마음을 다 읽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계속 고집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런 단계고요. 교수가 그런 말을 하죠. 아무리 고집 센 아이라도 이 단계에 서너 번만 하면 절대로 안 한다 그랬죠? 교수가. 네 집 자식 생각나는 아이 없어요? 죽어도 그 아이는 안 될 걸. 근데 다 됩니다. 이게 아주 굉장한 아이들 둘만 제가 편집해 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이제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 그냥 길바닥이든 어디서든 그냥 뒤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막 이렇게 쥐어뜯고 엊그제는 이제 눈을 찌르더라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랑의 특기는 바로 꽈다. 아니고 바뀌고 상관없이 꽈다. 강도 최고의 공중낙하 꽈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면 얼굴 쥐어뜯기. 몸을 흡사하는 꽈당보이. 자, 주변 인물부터 살펴볼까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꽈당보이의 자해 때문에 외출은 그야말로 지옥.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유혹의 손길이요. 두 걸음 옮길 때마다 갖고 싶은 물건뿐이니 가까운 약국 한번 가기 정말 험난합니다.
오늘은 형 햇님까지 발걸음이 무거운데요.
달래고 달래 잘 가는 듯 싶다가도 이번엔 또 무엇에 눈길을 빼앗겼는지 엄마와 꽈당보이의 한판 승부 시작됩니다.
엄마!
퍼지면 코덜기 약국 한번 갈 뿐인데 첩첩산길 깊은 산길을 몇 곡이나 넘는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약국에 와선 별일이 없을까요?
또 그만해. 현님아 갖고 가라. 주머니 다 집어넣어버려. 갈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엄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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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집에 들어오는 일조차 난리 한바탕. 아무리 말을 잘 못하는 세 살이라고 하지만 왜 하필 몸을 망가뜨리면서 의사 표현을 하는지. 그것도 하루에도 12번. 날로 강력해지는 수법으로 엄마 애간장이 다 들어갑니다.
아 뭐? 어른들 다 먹고 진짜 피곤해. 고만 피곤해 오빠.
보통이 아니죠, 이 아이는. 근데 이런 아이도 이제 그 대화법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먼저 이제 알게, 이 아이한테 문제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는 이 아이의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때 쓰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때 쓰는 이면에 욕구 불만이 있는 거죠. 그 욕구 불만이 이 아이가 이제 때 쓰게 만드는 건데, 욕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은 건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아이의 욕구가 만족할 만큼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사회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자기가 욕구 불만인 것을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돼요. 그래서 친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성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요 아이 아까 그 형이 있었잖아요. 이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기에 제보할 때는 이 때 쓰는 아이를 문제시해 가지고 엄마가 이제 제보한 건데, 이 이제 전문가가 가서 보니까 형이 문제가 있었어요. 형이. 이 엄마는 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근데 형도 떼쟁이거든요. 형이 떼쟁이이기 때문에 이 동생이 떼쟁이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형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과학자라 그랬죠. 가만히 보니까 때를 쓰는 거예요. 때를 써서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얻는 겁니다. 뭔가 얻는 걸 보는데, 인간이 때를 써가지고는 엄마가 통하지 않는 것을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엄마한테 뭔가 얻으려면 저 정도보다는 더 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때를 써도 꽈당 때를 쓴 거예요. 꽤당.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꽈당 해도 엄마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높인 겁니다. 쥐어뜯는 거예요. 그런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의 사회성이 어떤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떼쟁이 형 형님이 유치원 생활은 어떨까요?
텅 빈 교실. 친구 하나 없이 현님이 혼자 열심히 운동 중인데요. 어쩌다 아이들 팀에 뛰어볼라 치면 어느새 쫓겨나 또다시 혼자가 돼버립니다. 지난 봄부터 하루에 3시간씩 아이들과 어울리는 연습도 할 겸 보내준 놀이방.
웃지 마세요.
역시 아이들 틈에 섞이지 못하고 집에 가려고만 하는데요.
우리 자식이라 그러면 굉장히 그 측은하고 마음 아프겠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그 욕구 그 불만 그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전문가가 이 아이들을 그 행동을 보고 결론 내리길 아이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때 쓰는 게 어떻게 문제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는 때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때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때의 원인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때 쓰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까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보시면 이제 알 겁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없고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든 때가 사실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맞장구만 처음에 쳐줬으면 생기지 않을 때였던 거예요. 이제 보시겠습니다.
과연 그런지 상황을 한번 지켜봤는데요.
아빠한테 밀고.
달려와 머리 받쳐주고 얼굴 뜯지 못하게 팔도 꽉 잡아줬건만 울부짖는 소리엔 절대 요지부동입니다.
빨리
일어나서 이제 엄마한테 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사랑이. 그러나 그런 사랑이의 마음을 모른 채 거실 청소에만 신경 쓰는 깔끔 엄마. 졸졸졸졸 엄마를 따라가 보지만 엄마는 바쁘다.
사랑아! 머리!
온몸 건조 숱한 날리는 사랑이. 결국 엄마와 눈 마주치는데 성공! 드디어 눈높이가 가까워졌다.
머리!
그러나 엄마는 머리에만 신경 쓸 뿐 왜 머리를 찧었는지는 정말 모르신다.
저로 와, 빨리.
눈높이는 가까워졌건만 사랑이의 마음은 전혀 보지 못하는 엄마. 그래서 2단계는 탈퇴기다.
이번엔 작전을 바꿨습니다. 엄마한테 예쁨 받고자 직접 옷을 벗어보기로 했는데요. 나오는 구멍 열심히 찾아 머리 뒤밀어 빼내보는데 이번엔 팔이 안 따라주네요. 결국 파득파득 당날개 신세가 된 사랑이. 그래도 혼자 해보려는 노력이 얼마나 가상합니까. 귀여운 3살, 기특한 3살, 대견한 사랑이.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엄마 한마디 하십니다.
뭐야? 무서워?
다시 한번 심기일전 내복 벗기까지 시도해보는데요. 자신있게 엄마한테 서운한데요.
빨리 입어야지. 엄마가 입어야지.
결국 칭찬받긴 실패네요.
맞장구만 쳐주면 그 때까지 갈 이유가 없는데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만 보이는데 그 때 이면에 그 아이가 부모와 의사소통하려는 걸만 읽을 줄 알면 때 부리는 걸 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 아이도 그랬잖아요. 엄마 엄마 찾는데 엄마는 계속 그 냉장고만 보고 있었잖아요. 빨리 그 아이의 눈 맞추면서 얘기를 들어줄 자세만 취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눈높이를 맞추려고 때 쓰게 되죠. 그래서 그 때가 자꾸 저가는데 결국 이것도 이제 마음 읽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칭찬을 해달라는 것인지 놀아달라는 것인지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는 법부터 천천히 시작.
그러나 언제나처럼 통제 안 되는 사랑이와 햇님이. 그럴수록 아이들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봅니다.
사랑이 원하는 거 뭔데?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어떤 거? 뻐방 타고 싶어요? 엄마가 해줄 거야. 옳지.
귀를 기울인 만큼 아이들의 표정도 한층 밝아졌는데요.
엄마에게 부족한 또 한 가지는 바로 칭찬.
이렇게 놓는 거지. 야, 우리 사랑이 정말 잘하네.
작고 소소한 것 하나에도 다정히 이름 불러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
이야,
사랑이 정말 잘한다.
여기
멋져. 우리 사랑이 멋져.
네,
아니요.
아니요.
아이의 마음을 읽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이 벗어.
아이가 하는 행동 그대로 말해주고.
엄마 하고
싶다. 엄마 안 해줬어?
하는 말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냥 맞장구만 쳐주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 대화하고 아이들에게 맞장구 쳐주려면 가사 일도 바쁜데 그렇게 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렇게 떼쟁이 아이를 그 양육하고 훈육하려면 아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가사 일보다 아이 교육하는 것이 먼저라고 한다면 가사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남편이 와서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같이 돼야 돼요. 남편이 왔는데 그 지저분해진 방 보면서 뭐 했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랑 지금 놀아주느라고 그 시간이 그 7시간이 없었다면 남편이 와서 그걸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늦게 와서라도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그 떼장이 아이에 대한 어떤 위기를 같이 느끼고 떼가 그 커지면 사회 적응 지수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사회 적응 지체가 돼버리거든요. 그 문제가 굉장히 심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을 같이 인식하시고 부부가 함께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의 도움도 굉장히 필요한데.
대선 5일째. 예전 같으면 이 시간 열심히 쓸고 닦고 청소할 시간인데 두 아이들과 노는데 푹 빠진 엄마.
엄마야.
자, 화장. 형, 그래. 사랑이 되죠? 이렇게 해주면 이거 색칠해 봐.
집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단 걸 알았기 때문일까요? 기분 맞춰 척척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뜻밖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더 많이 엄마를 차지하겠다고요.
어머, 알았어. 잠깐만 해봐. 햇님아, 때리면 안 돼.
아이 모두 엄마의 관심을 채워줘야 하는데 하나를 봐주면 하나가 화나고 몸이 두 개였으면 딱 좋겠네요.
삐졌어.
낮에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주다 보니 밤이 되면 엄마는 더 바빠집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청소며 밀어놓은 설거지 처리까지 하루 동안 해야 할 집안일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깔끔 엄마의 눈에는 먼지만 보일 뿐입니다.
이건 뭐야 이거?
아 이거 옷이라 그래.
옷이라 그래? 그 머리 풀어온 거야. 여기 봐, 여기 머리.
야, 표정이가 안 듣는 거야. 그 다른 사람들 옷을 입고 있네.
정말 바쁘고 힘드시죠. 그렇다고 해서 아내에게 모든 육아를 떠넘기시면요, 이 육아 에너지는 금세 탕진되고 맙니다. 에너지 자원이 아버지십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만큼 육아 개선에 성공해선 아빠. 과연 어떤 놀이를 준비한 걸까요?
아빠가 준비한 놀이는 내 마음대로 물감놀이.
사랑이와 햇님이 마음껏 신나게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자기의 감정을 발산해봅니다.
괴물이다. 엄마도
깔끔 엄마, 상상도 못할 놀이지만 아이들이 즐겁다면 이 정도쯤은 아무 문제 없다고요.
웃음꽃 가득 실은 사랑이네. 사랑이네 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남편들 들어오면 그냥 막 시켜먹을까 봐. 근데 남편들이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또 제가 준비한 동영상 하나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우리 특수팀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김철우 과장.
예.
보유 고객 수가 530명인데 지금 근무 몇 년 했어? 너 그래가지고 너네 아들 둘 먹여 살리겠니? 어? 너 요즘에도 맨날 술 먹고 다니냐?
아닙니다.
술 끊었어?
예.
그게 뭐야 이게? 어? 지난달에 세 대 팔았잖아. 세 대 팔아가지고 세 식구 먹어 살려? 조명남 대리.
네.
조 대리 넌 뭐하는 놈이냐? 지금 근무한 지 몇 년 됐어? 이게 신규 고객이 몇 명이야? 네 보유 고객이 뭐야? 170명이야? 이거 참 몇 대 나오겠어? 매일 뭐 하는 거야 나와서? 어? 그리고 애가 지금 둘이잖아. 초등학교 1학년하고 4살짜리 있지? 그게 뭐 먹고 살라고 그래 이거? 지난달에 빵이네? 그 조문기 300명 가지고 이거 되겠어? 너 살찐 거 봐. 안 뛰니까 살이 찌지. 이달은 이제 저녁 열심히 뛰어가지고 뱃살도 쭉 빼고 살 빼. 응?
네.
그리고 신규 고객 500명으로 늘려.
예, 알겠습니다. 자꾸만 아들언지 떠나가고 싶네.
우리 아빠들입니다. 그 같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 부부가 먼저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런 충분한 이해 속에서 아이를 양육해야 될 겁니다. 정말 남편들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먼저 6월달 그 학부모 학교를 하고 나서 아빠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걸 막 역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부러 준비한 화면입니다. 좀 생각도 좀 같이 남편의 어떤 어려움도 같이 이해하시면서 돕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같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이 이제 남았는데요. 훈육하는 그 방법 중에 먼저는 마음을 읽어주고 계속해서 이제 대화법을 쓰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대화했던 행동에 대해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은 그 넘어가야 할 그 고비를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보면서 보시면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잘 놀다가도 또 다시 싸움으로 이어지는 아이들.
먹고 싶어라. 하지마, 하지마, 잠깐만. 애기 거 뺏는 거 아니에요? 물렸어, 물렸어. 이게 뭐야?
너무나 큰 대형 사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요? 이 사람 똑바로 봐.
오랜만에 꼬집 듣고 불만 가득한 사랑이 다행히 예전처럼 꽈당 넘어가진 않네요. 하지만
어디 물었어?
더 혼내야 할지 멈춰야 할지.
이 사람 엄마 보세요. 엄마 보세요.
엄마는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너무 진짜 막 눈물 나요. 막 너무 아파갖고 만감이 진짜 교차하는데 이거를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도 너무 막 불안해요.
아직도 때와 차이가 나타나면 당황하는 엄마. 아이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혼육과 상황 대처법이 필요한 시점 현장 코치가 실시됐다.
자, 영차 영차. 야, 둘이 하니까 더 쉽다.
네, 출발. 뽀뽀해야지. 뽀뽀. 손님도 기다려요.
기다릴게.
있는 거야.
그거는 좀 이따 놓고 이따가 하자고 그랬잖아 엄마가.
아니
그럼 이것만 하면은
이따가 엄마가 해줄게. 지금은 기차 놀이 할 거야.
이거는 엄마 다 끌어서 해야 돼. 다시 이거 재밌게 놀고 엄마 해줄게. 이거 하고 이따가 엄마가 해줄게. 비키세요. 비키세요.
엄마이요.
지금 계속 혜님이가 방해하면 아까 그 생각자리 가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님이가 이렇게 방해하잖아. 이거 지금 못 하잖아. 방해하면 너 조국이 들어가서 생각자리 알지 아까. 거기 갈 거야. 생각자리 갈 거야? 안 갈 거지?
자, 두 번째 경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해하면 생각 자리로 갈 거야.
안 할 거면 너 저쪽으로 들어갈 거야. 생각 자리 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고집 부릴 거야?
자, 이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아이 데리고 가세요. 생각 자리로 데리고 가세요.
잠깐만 기다려봐. 엉아하고 할 말 있어. 알았지? 자, 여기 소파에 앉아 있으세요. 일어나. 일어나세요. 일어서세요.
자, 자리에 세우세요. 눈높이 맞추시고요.
사랑아, 나가 있으세요. 나가 있으세요.
침대에 높이면 안 됩니다. 일어 세우세요. 지금 아이가 주도권을 잡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주도권을 잡으셔야 돼요. 자, 아이를 겨드랑이에다 손을 넣으시고요. 아이를 정확하게 세우세요.
이해님.
예, 벽 쪽으로요. 제가 아까 알려드린 위치 있죠? 벽 쪽에다 세우세요. 아까 기차 놀이 방해하고 뗐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엄마가 올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 라고 하고 나오세요.
안 할 거예요. 아무도 안 할게.
애님이 아까 사랑이랑 기차 놀이 하자고 그랬는데 네가 그거 안고 너 혼자 할 일만 하고. 헬프요가 아니지. 그거 방해해 싶은 여기 온 거 아니야. 헬스부에서.
어머니 대화하지 마시고요. 설명만 하고 나오세요.
엄마 울지 마. 이럴 수가.
자, 이제 이럴 수가. 어머니 그거만 하고 이제 혜님이한테
갑니다.
아이하고 눈 맞추시고요. 아이 손 잡으시고요. 네가 아까 방해, 기차놀이 방해하고 뗐어서 여기에 벌쓴 거지? 라고 말해주세요.
엄마하고 놀 때 혜님이가 혼자 고집 부리고 해서 여기 왔잖아. 방해하고 했었지. 그래서 안 그랬어. 그랬지? 어때? 또 그래야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안 돼?
엄마 미안해요 라고 사과 받으세요. 엄마 미안해요 라고 해봐.
엄마,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미안해. 그러면 엄마랑 놀 때는 혜님이도 같이 껴서 들어오라. 엄마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같이 해야지. 너 혼자 놀면은 사랑이.
아빠도 못 놀고 엄마도 못 놀잖아. 그치?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만 설교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나가서 재밌게 놀자. 알았니?
나가자.
오자, 나가서 놀자.
우리 혜님이는 뭐 하고 싶어요?
햇님이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 사이 또 다른 상황 발생.
여기 들어간다. 앞에. 야, 엄마가 뭐 하지 말라고 했지요? 뭐 할 거야. 엄마 보세요. 머리 찍고 안 찍고요? 엄마 보세요. 싫어? 머리 찍 거예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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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에게는 자해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하시면서 너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인지 이것 또한 동시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엄마 올 거야.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 기다리고 있어. 비명은 지르지만 지금 잘 견디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다가 제가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조용할 때 빨리 들어가십니다. 조용할 때 빨리 들어가서 이제 안 그럴 거예요 라고 말해. 잘못했어요. 손은 비비지 마. 입으로만 대법 하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머리 찌면 안 돼. 이제 머리 찢지 마.
주만은 나이 때에는 지배해줘야 안정을 찾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이가 혼나면서도 엄마 눈치 보는 걸 이게 그 보셨을 텐데 혼나면서도 엄마 눈치를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억압하고 지배한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훈육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변화된 아이들 모습을 보겠습니다.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몸소 체험한 엄마. 엄마의 확신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아, 잘 먹네. 와, 우리
엄마의 더 자연스러워진 칭찬. 그리고 허락된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더 먹고 싶어도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아, 아차!
맛있어!
아이를 보지 않고 있어도 마음을 읽고 추임새까지 넣어주니 빈 그릇까지 알아서 척척입니다.
친구들도 잘하네, 사랑해.
그리고 그때 그 약국을 기억하십니까?
엄마가 약속했어. 너 엄마 약속 어기면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할 거야. 이리 와.
고개 수준의 머리짓기로 사람들 놀래키고 사정없이 쥐어뜯는 버릇에 엄마 머리까지 뜯기고 막무가내 떼쓰다가 돌발 사고까지 속수무책이었던 과당보이.
형과 나란히 앉아 엄마를 기다립니다. 우와, 엉덩이 한번 들썩이지 않네요.
거기 가면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 식당? 식당이 어딘지 알지? 밥 먹는데. 너네 밥상 위에 올라가거나 거기서 뛰어다니거나 그러면 엄마가 거기 가자마자 혜님이하고 사랑이하고 앉아서 잘못하면 생각하는 자리 알지? 생각자리.
드디어 용기 내서 참석해보는 가족 외식.
맛있는 거 먹자.
난생 처음 아이들의 얌전한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집안 어르신들 신기하고 또 신기할 뿐.
이제는 사랑이와 혜님이의 과거가 믿기지 않을 정도.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외식을 하려면 사람 없는 식당만 골라골라 그것도 식사 시간은 꼭 피해서 가야 했습니다. 밥상에서 뛰어내리는 건 기본. 온갖 것 다 두드리며 소리소리 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100m 전력 질주에 엄마는 숨바꼭질 놀이를 즐겼던 아이들.
그러나 이젠 빈 테이블이 아무리 많아도 식사 예절 제대로, 공공장소 예절 제대로 지킵니다.
그냥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뛰고 막 말로는 표현을 못해. 나서 그
편하게 잘 먹었어요.
아 저도 지금 신기해요. 어떻게 더 저렇게 됐는가 하나 했던가 신기해요.
15일 만에 바뀌었잖아요. 15일 만에. 그 시간이 그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또 다른 아이는 거의 똑같은데 여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인데 거의 비슷한데 이 아이도 부모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모한테 문제를 전가시키려는 게 아니라 부모가 바뀌어야지 아이가 바뀐다는 겁니다. 아이가 바뀌길 바라면은 그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기만 했는데 아이가 바뀌는 겁니다. 그 여자아이도 엄마가 그 양육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것만 보셔도 이제 답을 아실 것 같아서 그것만 보겠습니다.
평소 엄마의 육아 태도는 이랬다.
땀이 가서 발가 팔까 개구리가 샀네. 엄마 그거야? 나 노래 잘하지.
단둘이 있는 시간조차 아이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엄마! 엄마!
아이의 요구에 즉각 반응해주지 못했다.
하지 말라니까! 이거 봐라! 엄마 책 보는데 왜 이걸 빼다? 나 이거다.
예쁜 먼지 끼고 기분 좋은 애집.
뭐라니까? 엄마! 거울 보고 해, 거울 보고.
아이의 감정을 전혀 읽어주지 못하는 엄마.
이거 주세요.
한 번이야?
네.
어? 네. 한 번만 묶는 거야?
네.
또 묶어달만 하지 마.
단 한 번도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매번 거절당한 아이는 항상 불만족.
그래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막기까지 하잖아요. 이제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측은하잖아요. 왜 때릴 게 아닌데 그러죠. 그래서 때만 보이던 것에서 그 이면에 아이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이제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사춘기 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네요.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욕구 불만인 아이들이 때로 표현되는 것처럼 사춘기 때의 욕구 불만은 반항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항 그 자체가 내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랑이 지배받는 거죠. 그런데 사춘기 아이들 되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어서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하는 그 애니메이션인가요?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육상 선수였는데 잘 넘어졌다 그러죠. 그런데 엄마는 항상 네가 넘어지는 것보다 일어서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 아이가 넘어지는 것만 보이지만 엄마 눈에는 일어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고 아이들이 원하는 부모상인데 우리들도 넘어지는 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인 우리까지도 넘어지는 모습을 봐서 왜 이렇게 칠칠지 못하니라고 하면 그 아이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올바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양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반항하고 하는 것은 성인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를 이제 성인 대우해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독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춘기 때에는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막상 독립을 시키면 불안해하면서 같이 집에 있다가 부모님이 어디 여행 가거나 출장 가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그러면서도 생각에는 항상 독립하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간섭받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는 아이들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떼쓰는 아이의 어떤 그 시발점을 우리가 되돌아가서 봐야 되는 것처럼 반항이 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하얀 염소를 빨갛게 그려왔어요. 빨갛게만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우려했어요. 이 아이가 뭔가 잘못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지극히 정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그 집에 갔는데 이 아이는 집에 가자마자 그 들에 풀어놓은 그 염소를 집에 끌고 오는 게 자기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노을이 얼마나 붉게 물들었던지 온 세상이 빨갛게 보였던 거예요. 이 아이 눈에는 하얀 염소인데도 빨갛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빨갛게 칠한 거예요.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빨간색 칠했다는 것 때문에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칭찬받아야 될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 판단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판단으로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심정을 보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의 대화는 남편이 아내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얘기하게끔만 도와주면 됩니다. 복창 터지고 울화통 터지는 얘기를 들어도 끝까지 들어만 줍니다. 아이들이 반드시 답을 냅니다. 답을 낼 때까지만 들어주는 겁니다.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니? 되게 답답했겠다. 엄마 아빠가 그걸 몰라줬구나. 이렇게 읽어만 주고 계속 얘기하게 하면 그 아이가 답을 냅니다. 이제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TV를 보다가 어떤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을 통해서 엄마 쟤 좀 봐 저러면 안 되겠지? 라고 하면 조급하게 엄마가 얘기하죠. 너는 저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화가 딱 끝나는 겁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여지없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엄마들처럼 똑같은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끝까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끝까지 얘기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왜? 엄마 마음을 읽고 싶거든요. 그래서 긁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얘기 들어주면 그 아이가 답을 냅니다. 그래 저렇게 하면 안 되겠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답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길 원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드려야 되고요. 아이들은 변화에 민감해서 굉장히 그 허물을 벗는 곤충들처럼 허물 벗을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7년씩 그 허물 벗는다 그랬죠. 태어나서 7년 이가 난다 그랬어요. 또 7년 후에 14년 되면은 몽정을 하고 맨스를 하잖아요. 이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7년이 더 지나면 20살이 넘으면 이제 여자는 자궁이 완성이 되고 남자는 폭경이 완포가 된다 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변화되는 것, 내가 몸에 변화되는 것에 적응하려고 하면은 육체가 더 빨리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변화에 채 적응하기도 전에 빨라지니까 자기는 두려운 겁니다. 그 변화에 적응하기도 전에 자꾸 변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른들이 왜 안정된 생활을 하냐면 변화되는 게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는 1년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3년이면 아주 할아버지 아저씨 같은데 나이 먹으면 10년도 친구잖아요.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많고요. 또 아이들은 모든 것에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일단 있습니다. 어느 때는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다가는 또 갑자기 나는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에 비하면 못하고 누구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기복이 심합니다. 어느 때는 자신감이 있다가 어느 때는 열등감을 있다가 그래서 롤러코스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아주 질풍노도기. 자기도 자기 감정을 이해를 못해요. 금방 웃었는데 금방 우울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럴 때는 많이 그걸 받아줘야죠. 그런 때다. 네가 그런 많은 감정의 그 기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네가 갖도록 하기 위한 기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기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외모 같은 것들은 아이들은 사고력이 아직까지는 어른 같지 않아서 외모로만 판단합니다. 그 내면의 세계를 속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외모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대부분 외모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외모에 될 수 있는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꼭 그 외모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굳이 뭐라고 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허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나친 옷이다 그러면 자기가 그 형성된 또래 집단에서 그것을 원치 않으면 자기가 알아서 입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이 뭐라고 안 그래도 그때 당시의 또래는 또래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중학교 때인데 어떤 또래가 형성되면 그 또래에서 그 왕따 당할까 봐 그 친구들로 하여금 친구로부터 멀어질까 봐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친구에게 어떻게든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고 나를 좋아할까 하는 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이해하시고 만약에 친구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친구 놀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 아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친구가 잘못됐다면 내 아이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제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 학원 폭력으로 자살한 아이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물어봤습니다. 학원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는데 저 아이는 어떤 유의 아이라고 생각하느냐? 아이들은 잘합니다. 아이들은 그 아이는 성실한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학원 폭력은요 성실한 아이들한테는 가해지질 않습니다. 학원 폭력은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혼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1진, 2진, 3진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2진, 3진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짱이죠. 우리는 대빵이라고 했던 거 그렇죠? 대빵이 이제 1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잡는 아이들이죠.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뭐 2진, 3진 얘기하는데 1진 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학교에 자타가 공인하는 일진이어야 돼. 누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뭐 싸움을 걸어오면 여기에 짱이 가서 싸워줘야 돼요. 그거 필요하게 어떻게 보면 그 2진, 3진 아이들이 문제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EJ라 해서 일진 아이들을 들어서 2진, 3진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 아이들에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후배들을 결정하는데 그 아이들이 후배들을 다스리라고 폭력을 하는 것이지 성실한 애들 폭력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길거리에 가서 막 돈을 뺏기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2진이나 3진 그런 아이들이 그 오락 그 PC방 그 돈이 필요해서 어쩌다가 만난 아이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내에서 계속해서 폭력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아이도 99%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 세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실하면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학생부장 이렇게 생활지도 많이 하면서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아이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의 어떤 외모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결과적인 것을 얘기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학생들이 이렇게 노출을 하잖아요. 자신 있으면 노출하죠. 뭐 다리도 내놓고 뭐 이렇게 배꼽도 내놓고 막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의식을 못하는데 남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달라요. 여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남자들은 그것이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성욕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차분한 옷차림을 이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이제 커가면서 굉장히 논리적인 것을 원해요. 엄마가 왜 화내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자기로 납득하게 해주면 얼마든지 받습니다. 근데 그 논리적이지 않고 무조건 그 혼내주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물 먹을래? 엄마 나 지금 물 먹고 싶지 않아요. 그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마셔. 마시랄 때 마셔. 너 이렇게 말 안 들어. 사춘기를 빨리 끝나게 하려면 성인 대접하라 그랬죠. 성인 대우를 해주면 됩니다. 성인 대우를. 제가 학교에서 지도할 때 이렇게 한 바퀴 이제 순회하면은 담배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조그만 녀석들이 담배나 피고 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학교에 담배꽁초가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담배꽁초를 여기다 버려서 되겠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지적하는지 알아요. 이 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아이들을 마치 청소년들을 어린아이 취급하면 반응을 합니다. 덤벼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도 제가 접했었는데 담배 피는 아이들 혼냈다가 그 어른을 이 아이들이 그냥 가서 집단 폭행하는 사건도 있잖아요. 그 방법이 아이들을 어린애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가 성인 대접받았을 때 굉장히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정에 관련된 그 경제적인 문제 그런 걸 같이 얘기해 주면 좋다 그랬죠. 그 같이 이제 너도 이제 컸으니까 집안의 어떤 그 사정도 네가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얘기해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복잡하거든요. 뭐 어디에고 뭐 생각만 해도 복잡해요. 그러니까 엄마 그냥 부모님들끼리 그냥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할까? 그리고 이제 내보내면 이 아이는 굉장히 뿌듯해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저기 할 때는 어른 대답해주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다비드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30 안팎에 만든 건데 아주 천재적인 화가죠. 근데 왼쪽에는 그 비누로 조각한 거예요. 비누로. 근데 비누로 조각한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계속 저런 식으로 조각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저도 어릴 때는 비누 조각할 때 이런 식으로 조각했거든요. 나중에는 제대로 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일 때에는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될 때인데 아이동기하고 청소년기하고 다른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예가 있는데 어떤 남편이요. 아내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아내를 위해서 아주 그냥 사은팔방 약을 구하러 다니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약제사가 약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너무 비싸요. 이래저래 아무리 해도 그걸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먼저 쓰고 나중에 위상하듯이 하면 안 되겠느냐고 별 방법을 다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남편이 그 약을 훔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훔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를 살리겠다고 도둑질을 해요? 또 그렇다고 또 아내 죽는 걸 그냥 봐요? 복잡하잖아요. 이것이 아동기하고 사춘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답이 보겠습니다.
훔쳐만 했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조지는 경찰이 찾아와서 조지를 체포해 갔을 거예요. 그건 불법이니까요.
불법이라고? 뭐가 불법이라는 거지?
훔치는 거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도 나쁜 방법을 택했어요.
좋은 방법이 뭐지?
좋은 방법은요. 과학자에게 찾아가서 약을 달라고 부탁하면 되고요. 나쁜 방법은요. 남의 약을 훔쳤잖아요. 훔치는 건 나빠요.
훔치는 게 왜 나쁘지?
그럼 벌을 받게 되고 남이 내 물건을 훔쳐가면 싫으니까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 이런 확신은 거의 사라지고 대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조지가 돈을 벌 방법이 없었나요?
없었단다.
노력을 해도요?
그래.
그렇다면 실험실로 들어가서 그 약을 훔쳐오든지 아니면 돈을 훔쳐야겠죠.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왜냐하면 물건을 훔치고 말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건 참 대답하기 어려운 도덕 문제인데요.
그래요? 뭐가 그렇게 어렵지?
왜냐하면 우린 늘 훔치지 말라고 배워왔지만 그 사람은 어쨌든 물건을 훔쳤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말이니?
네.
과거에는 어려운 도덕 문제에 대해 흑백 논리로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흑백만이 아닌 회색도 볼 수 있는데 그건 뇌 속의 변화 때문입니다. 사춘기 이전에는 뇌 속의 신경 주위에 얇은 막이 서서히 생겨나면서 뇌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뇌는 정보를 더 빨리 전달하게 됩니다. 어떤 이론은 사춘기가 되면 뇌의 앞부분, 즉 고차원적인 정신작용을 하는 부분에 막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막이 우리가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고 주장합니다.
어릴 때에는 흑과 백만 따져서 바로 질문하면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잘못한 것만 얘기합니다. 경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고민합니다. 흑과 백 가운데 회색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받은 구원과 컸을 때 받은 구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 의식도 달랐죠. 혼날까봐 무서워하는 것에서 고민하는 죄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는 모든 것이 정립되는 시기고 그때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정서적 탱크라는 말씀드렸었죠. 어린 아이들은 막 놀다가 집에 와서 엄마하고 안고 있다가 또 가서 이제 놉니다. 이제 충전을 한 거죠. 기름을 넣은 거죠. 그런 것처럼 사춘기가 되면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선생님한테 혼나고 친구들한테 앙따당해도 집에 와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기꺼이 충전이 돼서 또 나가서 어떤 험한 일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 자체만 자기가 인식하고 있다면은 어떠한 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춘기 때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린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생리활동을 잘 못하잖아요. 그냥 아주 어릴 때는 그냥 싸고 싶으면 싸고 막 이러는데 펑 싸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분도 좋고 그런 거죠. 어릴 때 또 걸음 걸을 때 잘 못 걷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자기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춘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것이 성실한 것인지 잘 아는데 그렇게 행동하려고 그러는데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뇌가 다른 세포는 뭐 10조 개씩 자꾸 매일 바뀌어 간다는데 뇌세포는 처음 어릴 때 생겨서 6살 동안 이게 발달한답니다. 발달해가지고 그 뇌세포는 다시 생성되는 게 없고 처음에 생성된 것이 계속 죽어가는 거랍니다. 그것이 20살 되면은 전두엽이라는 뇌가 완전히 완성되는데 그 전까지는 뉴런이라는 것이 전두엽까지 연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감정을 갖게 되면 그 감정이 전두엽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뒤로 해서 전두엽으로 갑니다. 그 뒤로 가다 보니까 감정과 행동 영역을 먼저 지나서 이성을 판단하는 전두엽으로 가기 때문에 이성 판단하기 전에 먼저 행동과 반항, 감정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0살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 기다려줘야 되는 거는 그래서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면서 대화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기다려주면 충분히 아이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변화를 보이면서 아주 효과를 예, 보시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그 반항하고 분노할 때는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을 그 몰라줄 텐데 공부하라고만 강요하는 것. 마음을 알아주면 공부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메슬로우의 5단계 중에서 안정을 취하면 자기가 성취하고 자아 실현을 하잖아요. 그 안정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안정을 자기가 느끼면 그 사랑받는다는 그 안정을 느끼면 자기가 이제 해야 될 것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갖추지 못하면 친구들 향해서 찾아가서 친구들한테 뭔가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열매 맺어 자라는 거죠. 그 열매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나뭇잎하고 똑같아서 열매가 맺어졌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고 자라는데도 색깔이 똑같으니까 유심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빨갛게 익었을 때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우 다른 아이들하고 구별되고 온전한 아이가 됐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는 아이들을 결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과정에 있는 아이고 미 완성된 아이고 지금 그 완성 단계로 달려가고 있는 아이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결과를 보고 우리 기준에서 판단하니까 조급한 마음이 욕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을 열등감, 위축이 되게끔 한다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걸 인정하자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듯이 아이들도 그냥 인정하자는 거예요. 아직 미완성이구나 하는 걸 인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겁니다. 나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좌절할 때 하나님이 계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를 구원하셨다면 구원한 목적이 있다. 쓰임받는 그 일꾼으로 너가 훌륭하게 자라야 되지 않겠니 하고 격려해주는 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그런 좋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무라 그랬죠. 요즘은 잘 안 보내주십니다. 대화하시고 성공했든 실패했든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는 나무죠. 네, 나무입니다. 네. 뭐 잘 이렇게 안 됐어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례가 많이 모아지질 않았습니다. 네. 자, 11월에 뵙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실로 부모가 변화될 때 그 자녀들이 변화되는 줄 저희가 압니다. 먼저 아이들 이해하는 마음 주시고 그 공감하는 마음을 주셔서 서로 공감하는 가운데 아이들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계획을 더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욱 저희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길 바라곤합니다. 남은 생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